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인의 식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가장 소박한 한 끼 식사에도, 가장 사치스러운 연회에도 김치는 빠질 수 없는 반찬이지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760년 이전에도 한국인의 식단에는 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동도 지나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김장을 준비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유산균의 보고이기도 한 김치.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김장이 기다려집니다. 11월 17일 구치원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바리톤 최현수의 목소리로 청산의 살리라 듣겠습니다. 해양소년단, 아람단,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8,9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추억에 젖는 이름일 겁니다. 여름이면 단복을 차려입고 학교 친구들과 대자연에서 캠핑도 하면서 즐거운 기억을 쌓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되면서 다시 스카우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에서는 굿뉴스 데일리 이보배 기자와 함께 스카우트연맹과 세계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스카우트연맹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단체인가요?
네, 스카우트는 자기 나라의 문화,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조직된 단체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국가, 인종, 계급,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뭉친 범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카우트 회원 청소년들은 자연 속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우고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요. 국가나 사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리더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카우트 운동 시작은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영국의 베이든 포우엘경이 1899년 남아프리카의 마페킹에서 일어난 남아전쟁에서 영국군 장교로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년들을 모아서 전령이나 척후 활동을 시켜서 적에게 포위됐던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베이든 포우엘경은 이 소년들을 보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민첩하고 용감하고 또 책임감 있는 특징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네.
이걸 계기로 베이든 포우엘경은 소년들을 잘 훈련시켜 유능한 성인으로 양성하겠다는 꿈을 갖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 베이든 경은 브라운시 섬에서 다시 한번 소년들과 야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잼버리입니다.
그 소년들과 야영을 한 게 최초의 잼버리네요.
네네. 그리고 나서 1908년 소년을 위한 스카우트 활동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요. 이 책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큰 호응을 얻었고 스카우트 최초의 교본이 됐고요. 스카우트 운동의 기원이 됩니다. 이때부터 스카우트 운동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조직이 됐지요?
한국에서도 꽤 빨리 조직이 됐는데요. 한국의 스카우트 연맹이 조직된 것은 1922년에 들어서입니다.
네.
조철호와 정성채에 의해 처음으로 소년 운동이 시작됐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8.15 광복과 함께 1968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으로 개칭을 했다가 2002년에 들어서서 한국 스카우트 연맹으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스카우트 연맹이 청소년들에게 리더십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단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스카우트도 생각보다 참 일찍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식민지 교육에 눌려 분쇄될 운명에 놓였던 소년운동이 이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 재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런 활동 속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원대한 계획도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당시 국제전 국제적인 친선과 우애를 표방했던 스카우트 운동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에게 야영, 모험, 그리고 개척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게 했고요. 또 소년들 개인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를 위한 일에 큰 몫을 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은 6.25 전쟁 중에도 계속 됐었거든요.
전쟁 중에도요?
네네. 1951년 1월 부산에 임시중앙본부가 설치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스카우트 활동을 했었고요. 1952년에도 피난지인 부산에서 일광해변이라는 곳에서 제1회 한국 잼버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피난 중에요?
네네. 피난 중에는 치안 유지를 돕고 또 구호 활동도 벌였고요. 소년들에게 나라를 위한 충성에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도 깊고 그 의미와 가치도 참 대단한 단체구나 싶은데요. 스카우트 연맹이 굉장히 세계적인 단체잖아요. 스카우트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스카우트 운동을 거쳐간 사람만도 2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2억 5천만 명이요? 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연맹 회원들은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164개국 약 4천만 명에 이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스카우트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인데요. 1만 7천여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한국은 27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회원국 중에 10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스카우트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체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전국에 20개의 연맹 그리고 180여 개의 지구연합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0여만 명의 스카우트 가족을 거느릴 만큼 급성장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회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스카우트 활동에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하나님, 즉 각자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의무가 우선입니다.
아, 신앙을 기초로 만들어진 단체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을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 세계 우애와 형제애, 그리고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 실천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종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스카우트는 대원들에게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특정 종교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제약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치단체에도 관여하거나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스카우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활동으로 다양한 야외 생활의 기술을 개발하고 평화통일 체험 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세계 스카우트 유스 포럼, 세계 잼버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스카우트를 소개하면서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스카우트에서 가장 큰 대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잼버리는요, 미국 인디언의 말입니다.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인데요. 스카우트의 창시자 베이든 포우엘 경이 1920년 런던의 올림피아에서 제1회 세계 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하고 또 국가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서로가 친구인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청소년 올림픽입니다.
말 그대로 유쾌한 잔치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잼버리에도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계 잼버리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전 세계적인 야영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태 잼버리가 있는데요. 아태 잼버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야영 대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잼버리가 있는데요. 국가별로 개최되는 회원국 초청 국제 야영대회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 잼버리와 국제 페트롤 잼버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세계 잼버리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세계 잼버리는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영국을 시작으로 덴마크, 헝가리,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유럽 지역에서 10회, 필리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회, 그리고 캐나다, 미국 등 미주 지역에서는 3회로 총 17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잼버리 대회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요?
네,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4세에서 18세 스카우트 대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을 일단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잼버리를 참가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야영 생활을 하면서 국제 우위를 높이고 또 형제애를 다집니다. 피부색이나 종교, 언어를 초월해서 세계 잼버리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척 정신을 기르고 네. 또 자아를 실현하고 또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잼버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8박 9일 동안 세계는 하나라는 주제로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됐었습니다. 133개국 1만 9천여 명이 참가해서 세계 잼버리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네.
세계 잼버리 대회 기간 중에는요, 취사나 모든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는 야영 생활을 함께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상, 해상, 산악 활동과 함께 개척물도 제작을 하고 챌린지 밸리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개영식, 폐영식을 비롯해서 설악 축전, 지구촌 개발 등 다채롭고 흥미있는 종목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당시 참가한 전 세계의 청소년들로부터 가장 좋은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인데 이런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면 유치하는 국가나 지역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대회 자체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있고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개최 지역이 홍보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회 개최의 효과는 관광 자원이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또 민박 활동을 해서 한국 고유의 문화나 전통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한국 그리고 자국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올해도 잼버리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나라에서 열리지요?
네, 11월에는 가까운 필리핀에서 아시안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 국제 청소년 연합이 함께 하기로 해서 더욱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두 단체가 함께 대회를 치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필리핀 보이스카우트 연맹 관계자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이 국제청소년연합의 월드문화 캠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필리핀 보이스카우트 총재 웬델 아비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관계자들과 총재는 캠프에 참석하면서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와이프와 함께 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에서도 움직였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관계자를 파견해서 아이와이프의 캠프를 알아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이프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필리핀 대통령 비서실, 필리핀 스카우트 연맹이 올해 2월에 한 자리에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모였었는데요. 필리핀 스카우트 연맹 총재는 이 자리에서 IYF와 스카우트 연맹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대회를 공동 주최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박옥수 목사도 흔쾌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IYF에서는 잼버리 대회 기간 중에 음악과 교육 분야를 담당해서 진행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두 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함께 일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의미 있는 대회에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안 있어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열린다고 하죠?
네, 앞으로 6년 뒤죠. 2023년에 열립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전북 새만금이 올해 8월에 선정됐는데요.
전북 새만금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잼버리 대회가 유치된 것은 지난 1991년 강원도에 이어서 새만금까지 두 번째입니다. 전북 새만금은 폴란드의 도시 그단스크와 경쟁했습니다. 당시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최종 투표에서 한국은 607표를 얻었고요. 365표를 얻은 폴란드를 두 배 가까운 표차로 제치고 유치권을 따냈습니다. 경쟁국인 폴란드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이었는데요.
네.
사실 폴란드가 1년 먼저 유치전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폴란드에서는 전 현직 대통령과 EU 상임의장 등 유치에 함께 뛰어들었는데요. 폴란드를 중심으로 뭉친 유럽의 회원국 수는 40개국인데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 수는 26개국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대륙별로 새만금 유치단을 구성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송하진 전북 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유치단이 아프리카와 남미, 미국, 유럽 등을 돌면서 2년간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텃세를 이겨내고 아르젠바이잔의 기적을 읽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이 잼버리 대회는 300만 평에 달하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168개국 청소년 5만여 명이 지금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잼버리 대회 개최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Draw Your Dream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에서는 이전과 볼 수 없었던 스마트 잼버리를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잼버리가 어떤 거죠?
네, 새만금의 그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5G 무선통신을 결합해서 잼버리장 전역에 무선 환경망을 구축해서 참가자들이 스마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더 재밌고 안전한 대회로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회 개최까지 앞으로 6년이 남았는데요.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자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현재 부족한 새만금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정부와 전북도에서는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 자체만으로는 800억의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전북도에서는 잼버리 대회 외에도 각종 연계 사업을 통해 약 4조에서 7조까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카우트 연맹처럼 청소년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들에게 건전한 사고방식을 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 청소년 단체인 국제청소년연합이 함께 한다는 점도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2023년이면 앞으로 6년 뒤지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과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데일리 이보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작은 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알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과 혈전의 위험성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미국 버몬트 대학 연구진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혈전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뜻하는데요. 이 중 다리의 심부정맥에 생긴 혈전이 폐동맥까지 흘러 폐색을 일으키는 질환을 정맥혈전색전증이라 부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보는 횟수가 매우 자주에 속하는 사람은 아예 혹은 거의 보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보다 정맥혈전색전증에 걸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는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즉 규칙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으면 혈전에 의한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트레드밀이나 운동용 자전거 위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약 가만히 앉아서 드라마 한 편을 봤다면 이후에 20분 정도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자란 아이가 천식에 덜 걸린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 어린이 연구센터 연구진은 애완묘의 존재가 어린이의 천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양이의 털이 어린이 천식에 좋지 않다는 그간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 나쁜 공기 등은 어린이의 천식을 유발하는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이콥 스톡홀름 박사는 고양이가 가진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관계가 깊으며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양이 털에 붙어있는 알레르기성 물질에 노출된 채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항체가 형성돼 면역력도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조사에서 개는 천식 예방과는 관계가 없었다면서 이는 애완동물의 특성상 고양이가 개보다 침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서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이번 시간은 우리 집 책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광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고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선언을 공표했던 링컨 대통령. 이 책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족적 뒤에 숨겨진 링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링컨의 담대하고 올곧은 발걸음 뒤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링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링컨의 신앙은 그가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 낸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링컨이 친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것은 바로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었는데요. 천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걸 진심으로 기쁘다고 했던 낸시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본이 되어줍니다. 링컨에게 새어머니로 찾아온 사라 역시 링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줬고 링컨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께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전 사실 그저 어려워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 국민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했던 링컨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4월 30일 링컨은 금식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 링컨은 조지 미드 장군을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세웠고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남군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안겨줬고 그 여파로 전쟁의 승리는 북군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역사상 크고 담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링컨의 뿌리. 그 뿌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링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집 책장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한 권 선물하는 사람이다. 앞서 우리 집 책장에서 소개해드린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해지기 쉬운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구지원이었습니다.